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새 13일차, 12일차네요. 12일차 새벽에 또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셨죠. 또 남은 기간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서두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 서신서를 대하는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지소서의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지소서는 애칭이죠. 요한만이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랑둥이 아니면 말을 줄여서 하는 뭐 랑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칭을 또 별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애정이 있는지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더 개인적인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제 요한이 노년에 인생 말기에 그 끝자락에 쓴 내용이죠. 이제 앞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순교하고 이제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만 남은 채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이제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이죠. 이제 선배로서 그 여정을 다 살아낸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 아빠처럼 그런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죄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신앙을 갖고 난 후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죠. 신앙인은, 크리스천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의 심각성도 알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또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이 죄의 문제에 부딪혀서 처음에 고군분투하죠. 맞닥뜨려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궁극에는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아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요한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모와 같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죄에 대해서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실패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분연히 일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초대교회에도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뭐 거짓말, 뭐 분파, 뭐 당짓고 간음, 뭐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동도 있었고요. 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또 심지어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 시작이 죄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실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전히 죄는 크리스찬들과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죄를 네가 지어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면죄부를 준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죄로 인해서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라고 번역된 이 하마르테 원어를 보면요. 부정 과거 시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가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한 상태의 성도들과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언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보면 대언자는 돕는 자, 뭐 중재자, 변호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죠. 이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가 범죄 사실이 명확한 가운데 또 감형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감형받기 위해서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그 죄가 그 완전히 몇년 감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죄로 입증되도록 돕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무죄로 선언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서두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된 그 모습,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화목제는 헬레오스, 그러니까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를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무죄하다라고 대언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무죄하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2절 하반절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여기에 한번 자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과 신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체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다. 너희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죄사함이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어떤 종교성,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심은 주관적인 경험과 신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낙담하고 패배의식,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맞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조차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기 전에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개인적인 경험이기 전에 온 세상에 미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너의 느끼는 기분과 감정과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에 주관적인 상태와 우리의 낙심한 그런 경험, 죄에 대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듭해서 짓고 패배의식,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또 성도로 살아내기를 포기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안다라는 단어, 이 기노코스, 기노스코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앎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후의 관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체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실천이 나온다. 관계가 있으면 실천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는 증거가 돼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들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나의 주관적인 상태, 기분, 감정, 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결심했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인해서 때때로 무기력하고 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죠. 패배주의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자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나의 주관적인 그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오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말씀 앞에 나온 자리에 우리가 서면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 또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거듭 말씀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선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자로 나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 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눈처럼 녹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상태, 내 기분,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